생애의 빛 예배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좋아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 지어 멸망 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그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게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그거 살펴 주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그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 사하셨네 그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다음에 부르실 찬송은 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비할 데 없으며라는 찬송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알고 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감히 생각해 보면서 다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사랑을 말할 수 없으며 날 젊게 하신 보혈을 비할 때 없도다. 주 내게 기쁨 주시니 사는 성도들 큰 은혜 받도다. 내 주의 얼굴 뵙는 날 한없이 기쁘리 주 예수 크신 사랑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지구촌 각곳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매일매일 맛보아 알게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다시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안식일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들을 주셔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비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빛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임을 남들에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씨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쉬 오실 것 같은 이때 이제 우리가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땅에 허탄한 뜻을 품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마지막 정인으로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꼴지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같지 않은 형평 가운데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과 감옥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마음과 뜻이 마치 편지에 담겨 있듯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때로는 간곡한 부탁으로 때로는 간절한 호소로 또 때로는 단호한 경고로 그리고 때로는 사랑 어린 위로의 말씀들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매일 채우시는 경험을 하면서 사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좋은 교훈의 말씀이나 비유의 말씀이나 그런 설교들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그 보석이 빛을 잃지 않듯이 정말 영롱하게 계속 빛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환한 빛을 비춰주고 생생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한 구절을 택해서 한번 연구해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여기는 참 흥미로운 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깨끗이 소재되고 치워지고 청소된 깨끗한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 사람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워지고 깨끗이 소재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이 비워진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가 나가서 쉴 곳을 그 거처를 찾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곳을 그 거처로 쉴 곳으로 찾았습니까? 어떤 곳으로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단의 악한 영이 어떤 곳으로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자기 쉴 거처를 찾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네, 물은 성령의 역사, 네,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 또 성령의 아주 우리를 감화시키는 촉촉한 물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또 생명과 구원을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값없는 생명수, 그것을 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 사단이 좋아하는 거처는 물이 없는 곳, 건조한 곳, 드라이한 곳, 네. 아주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건조한 것을 거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성령의 감화, 생명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은 아니면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없는 그런 건조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귀신이 왜 나갔습니까?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왜 나갔습니까? 네, 한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죄악적인 것을 잘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더라면 네, 참 좋은 상태로 마쳤을 텐데 얘기는 더 점점 더 계속되고 네, 마지막 결론은 참 좋지 않은 걸로 마치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이 비워지고 깨끗이 소재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되었어요? 수리까지 되었어요.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메스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에? 누가 임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주관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주인이 없어. 주관하시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네,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일곱은 어떤 숫자입니까?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네, 완전히 귀신이 완전히 사단이 점령한 정말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이 사람은 한때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끝나버렸습니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주둔하셔서 예수님께서 계속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내재하셔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복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됐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상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굴복하고 한 번에 거듭나는 경험으로 그냥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믿었고 한때 예수님께 굴복했는데 그 경험이 계속되지가 못했습니다. 그 거듭남이 한 번만으로 끝났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거듭남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시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이 소재되었는데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아주 나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워지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이 수리되었다는 것의 이 원어를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Garnished. 네. 아주 아름답게 꾸며지고 아름답게 장식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지고 장식되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게 겉만 아름답게 장식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속은 네. 속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름답게 겉으로 장식되었다. 이것은 정말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 자기의 의, 자기의 의로움. 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마음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자기의 의로 어떤 것을 꾸며보려고 자기의 의로 이렇게 겉을 장식하고 잘 수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을 주관하는 어떤 마스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올커니 하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만 믿는다고 하는 명목상의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쩔쩔매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주 반가워서 주여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귀신이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도 구르고 풀에도 구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좀 명하여 나가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정말 이 귀신 들린 상태는 아주 처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그 배를 타시고 건너서 거라사로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라사 광인을 만났죠? 예, 거라사 광인은 어떻겠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귀신에게 온전히 점령이 돼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이를 갈고 피를 흘리고 자기를 자해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이렇게 귀신이 하라 그러면은 완전히 귀신의 명령대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주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이 처참한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상태를 저 귀신 들린 상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귀신이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어떻게 여러분 정말 이성을 잃고 화낸 사람 보셨습니까? 막 화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나온 대로 분을 내고 신경질이 나는 대로 짜증이 나는 대로 말하고 분을 내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점령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이런 상태가 왜 생깁니까? 이런 상태는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경험을 했는데 그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경험이 거듭나는 경험이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굴복하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완전히 스탑되었을 때 예수님께 순복하고 내 자아를 바치고 성령의 역사에 나를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이 한 번으로 멈췄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일을 그만두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점령하게 되고 사단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한 형편이 되는 그런 처참한 형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강병국 목사님, 저희 오빠 되신 강병국 목사님과 이 선교 생애비 선교 기간을 오랫동안 이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함께 도우면서 보았을 때 참 이런 경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기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굴복하는 경험이 계속되지 못했을 때 정말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서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정말 이 선교기관에 하나님의 사업에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너무나도 악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굴복하면서 주님께 굴복하면서 거듭나는 경험을 지속하면서 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할 때 나중에 정말 진리를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깎고 굴복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정말 사단이 점령하는 처참한 그런 형편으로 변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참 두려운 경험입니다. 아주 심각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은 이 구원이란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한때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비우는가가 관건이 아니고 신앙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는가, 어떤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되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어떤 지주, 어떤 이렇게 막대기와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지주가 있어야지 자랄 수가 있어요. 백향목이나 또 다른 나무, 또 소나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힘으로 아주 꼿꼿하게 아주 자라서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때요? 이 포도덩굴은 어떤 지주가 딱 있어서 그 지주를 의지하고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 포도덩굴이 포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라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의지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이렇게 지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라나야 되는 그 경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 포도나무 넝쿨, 포도나무라고 우리를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매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포도넝쿨이 그 지주를 의지해서 계속 자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우리가 완전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일 저희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야,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가망이 없게 돼서 어떻게 돼요? 양심이 계속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품이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워져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한 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또 두 번 거절하고 계속 거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전이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더 사단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네, 나중에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거해서 그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처참해지고 훨씬 더 악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시든지 아니면 사단이 차지하든지, 우리의 마음 보좌를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보좌를 어떻게 돼요?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메스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비워짐으로서만 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워진 그릇, 우리의 비워진 마음 그릇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사단이 거하지 못하게 물이 촉촉한, 성령의 역사가 촉촉하고 성령의 감화하시는 그 아름다운 부드러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아름답게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사단이 점점점점 점령해서 나중에 일곱 귀신 들어온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욱더 정말 처참해진 이런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중에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청중이라고, 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잘 아십니까? 네, 그 비유는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어떤 밭이 나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런데 어떤 밭에 뿌린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예,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가 어때요?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 같은 마음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예, 가시덤불 예,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밭, 돌이 아주 많은 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이 나옵니까? 예,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밭. 어떤 밭? 예, 옥토. 예, 옥토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40배, 60배, 100배, 수만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귀신이 나가서 한 번 비워졌다가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한 상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어떤 밭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돌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돌밭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돌밭은 어떻습니까? 예? 돌밭은, 예, 이 흙 속에 아주 돌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씨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떻게, 돌밭을 가진 이 청중, 돌밭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말씀을 기쁘게는 받아들여요. 기쁘게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흙이 얇아요. 예. 그래서 그 흙 속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기의 그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돌처럼 그 마음에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얇아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요.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 속에 깔린 바윗돌처럼, 예, 선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런 욕망 속에 밑바닥에 가득 깔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반석에 깨져서 죽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러고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아주 유망한 신자로 보이지만은 아주 피상적인 아주 얇은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돌밭 청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청중 중에 그런 네 가지 유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돌밭의 청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물이 이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깊은 산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고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밭의 청중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순간적인 선한 행실을 많이 의뢰하고 내가 선하다, 내가 의롭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그런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배가 결실이 되고 점점 자라서 마른 사람에게 먹을만한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기적인 욕망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돌처럼 가득 들어있는 그런 돌밭의 청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위험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이 있는가 매일 아침 살펴야 됩니다. 매 순간 살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또 성령의 역사를 질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이렇게 제해버리고 비우는 것으로 넉넉합니까? 아닙니다. 이 비우는 일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속에 사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속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산 연합을 이뤄서 living relationship with God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저절로 열리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절로 열려서 그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서 누가 그 이웃이, 교우들이, 친구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곁에 와서 그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따먹고 원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고 계십니까? 충만히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산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철철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돌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 이 마음 상태는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똑같다고 영감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2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 중에 다섯은 슬기로웠고 어떻게 해요? 다섯은 미련했는데 이 돌밭을 가진 사람은 바로 미련한 처녀와 똑같다. 이런 말씀이 영감에 글을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내려다 보실 때에 아주 불을 환하게 키면서 어두워지는, 이렇게 저녁 해가 다 져서 뉘엿뉘엿져서 어두워지는데 환한 불을 키면서 지나가는 혼례 행렬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혼례 행렬을 보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에.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 정혼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정혼은 이 결혼 전에 하는 건데 결혼과 거의 같은 건데 이 신랑이 먼저 자기가 결혼하기 원하는 그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 신부를 달라고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신부가 살 집을 아주 잘 그 처소를 잘 짓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정혼한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랑의 아버지가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간다라고 미리 공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진짜 신부가 정절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불시에 나타나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유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혼례 예식을 치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흰 옷을 입은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죠. 자, 이 흰 옷을 입은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성도들, 교회들, 그들의 경험, 그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들이 신랑이 오기 전에 이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해요? 등잔에 무엇을 채우고 있었어요? 기름을 채우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신랑이 더디움으로 1시간, 2시간 점점점 지체되니까 이 처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꾸벅꾸벅 졸고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잠자던 또 졸던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봤어요. 아,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등잔과 함께 엑스트라 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 있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등잔에 보니까 기름이 점점점점 다 없어져서 불이 깜빡 하다가 훅 꺼져버리는 거였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우리에게 좀 기름 좀 꿔달라고 막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의 지혜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꿔달라고 나 기름 좀 꿔줄래? 내 등불이 꺼져가.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나는 너를 이것을 꿔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이 기름을 사러 나간 너가 어떻게 됐어요? 이 홀레의 행렬은 지나가고 미련한 처녀들이 들어와 보니까 홀레를 치르는 이렇게 그 잔치가 열리는 혼인잔치에 어떻게 문이 닫혔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네? 무엇을 표상합니까?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등잔을 가지고 있어요. 등잔은 무엇입니까? 등은 무엇입니까?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예. 주의 등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있고 순금으로 된 촛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일곱 주발이 있는데 금 주발이 계속 감람나무로부터 금 기름을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들 그 스가랴가 본 이상 중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예, 신약과 구약. 성령으로 예, 아주 감동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금기름, 성령의 금기름을 매일매일 마음에 채워야 우리 마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금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어떻게 써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그 금기름을 채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련한 처녀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금기름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그런 그 경험에 어떻게 게을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잘 추석한 실물교훈이라는 그런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진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자신을 옛 성질을 어떻게 반석에 예수님께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돌밭 청중처럼 돌밭을 가진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아를 깨트리고 완전히 반석에 깨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감화력이 순간적이었어요. 네.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계속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고 어떻게 돼요? 옛 성질은 다 죽고 우리의 옛 자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나쁜 성품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성품, 고상한 성품, 네. 부드러운 성품, 자비로운 품성, 자비로운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심어지게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아주 비상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말뿐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 쳐다보면서 사는 경험도 없었고 예수님과 산 연합, 산 결합을 가지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금기름을 그 마음속에 채우는 경험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깊이 매일매일 교제하는 경험도 아주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품성은 어느 때에 나타납니까?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벌써 그때 준비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벌써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이 다 꼴지워져야 되는데 그때에 준비하려고 보면은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칩니다. 죽음의 순간, 또 질병이 닥쳐오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이 급박히 재림의 순간이 다가오고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금기름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성령의 역사에 온 온전히 순복하고 온전히 굴복해서 정말 빨리빨리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매일매일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열처녀, 이 미련한 다섯처녀, 이 돌밭을 가진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시대의 교회, 예,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형편과 이 미련한 처녀와 이 돌밭을 가진 이 청중과, 예,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일곱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점령한 사람의 마음과 이게 다 연관성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어떤 상태의 말씀입니까?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문 밖에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재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로 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좀 해주렴. 응? 너와 같이 먹고 너와 같이 살고 너와 같이 생활하고 내가 좀 너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좀 열어주렴. 너의 마음의 보좌를 비워서 나를 좀 거기 앉게 해주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 밖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됐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헐벗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에? 곤고해요. 눈이 멀어 있어요. 정말 처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권면을 주고 계십니까? 에. 성령의 안약, 성령의 안약이에요. 그 안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고 에.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금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산 믿음,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네 벌거벗은 그 몸을 보이지 않게 하라. 예, 흰 옷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흰 세마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동화 중에, 그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여러분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얘기 잘 아십니까? 예.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아주 새 옷을 좋아하고 호화로운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옷을 만들어서 나를 입혀라. 새 옷을 만드는 재봉사를 불러라. 더 좋은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새 옷을 해 입는 것이 이 임금님의 취미였는데 옷을 해 입다 정말 더 이상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새 옷을 아주 많이 해입었어요. 자, 어느 날 아주 거짓말쟁이 재봉사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얘기했어요. 아, 임금님, 우리가 아주 훌륭한 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 저희가 아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천으로 임금님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은 아주 신기한 천입니다.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천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만 이 옷을, 이 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재봉사들이 열심히 옷을 만드는데, 이제 임금님이 얘기했어요. 신하들에게. 자,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재봉사들한테 가봐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재봉사들한테 가봤어요. 이 신하들의 눈에 그 옷이 보였을까요? 거짓말쟁이였는데 그 재봉사들이 아무 천도 없는데 이렇게 옷을 짜는 척을 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신하들은 자기가 나쁘다는 거, 자기가 어리석다는 게 밝혀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임금님 지금 옷이 아직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재봉사들이 임금님께, 임금님 옷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옷을 가져오너라. 재봉사 둘이 옷을 가지고 오는데 임금님 눈에 옷이 보입니까? 아무 천도 안 보이죠. 근데 임금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이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게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아, 참 아름다운 천이군. 아, 정말 빛나고 찬란하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봉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임금님에게 입히고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은 그 보이지 않는 천을 이렇게 옷을 들고, 임금님은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이 탄로날까 봐 다 임금님의 옷이 참 아름답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손을 들더니 아,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임금님은 아무 옷도 안 입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 동화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아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어요. 이 라오디기아 교회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아름다운 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공고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텅 비었습니다. 그들을 주관하고 메스터되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점령한 아주 처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산 연합, 산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자, 이 비운 것을 이 채우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교훈 하나를 잠깐 더 나누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갔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자, 이제 이 혼인 예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떡하냐 예수여, 여기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자, 거기에 그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여기에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결례를 행하는 물이 들어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 정결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 물로 손도 씻고 그 먼지 묻은 발도 씻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그릇도 씻고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거기에 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물이 없었을까요? 많은 나그네들이 와서 혼인 예식에 또 많은 손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는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진 어떤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됐습니까? 항아리를 다 비웠어야 됐습니다. 이 항아리가 여섯 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섯은 인간을 의미하는 불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물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떠다 줬는데 그것을 손님들이 마셔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웬일이냐. 아, 사람들이 이렇게 참 놀라면서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렇게 정말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웠을 때, 무엇으로 채웠을 때, 성령의 물로 성령의 역사로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원기를 회복시키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품성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생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더 악한 귀신, 몇 귀신이 들어옵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점령한 처참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쁜데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행복이 얼마나 기쁩니까? 머지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령으로 금기름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께 발견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비웁니다. 주여, 비워진 우리 마음 속에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금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당신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임재하여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주님과 산 연합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컨트롤과 주관을 받으면서 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